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시며 또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로만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존귀함과 예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함을 우리로 깨달아 알아 주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더욱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실로 가난하고 또 낙심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보화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번 주 주일날은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되시기 전에 토요일부터 미리 시간을 다 맞춰 놓으시고 착오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시간도 그렇고 이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좀 찬양을 열심히 하자고 해도 사실은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하자고 해도 사실은 앞에 서 있는 기도 인도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 좌석 속에서는 전혀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적어도 이 금요 찬양 시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이 수신자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프랙티컬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고하는 설교와 같은 형식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때로는 악을 쓰고 또는 책망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지금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의 긴 설교와 같은 분위기로 적혀져 있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권고하는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봤습니다만 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접속사를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전에 있는 내용과 분명히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 금요체장 예배가 이제는 격주로 있다 보니까 더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를 하죠? 네,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요 영웅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 비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고 월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 그 배경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기간을 지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 과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일에 대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기 드러나지 않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마음을 완고하게 막아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가진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있는데 오늘 믿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그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는가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수신자들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경고하고 또 긴장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인용됐냐 하면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무리바가 나오고 마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그 지명이 익숙하시죠? 그 지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행하죠? 기억나십니까? 예,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터쳐서 그들에게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마사라는 의미는 시험이라는 뜻이 되고요.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여호와를 시험하기도 하고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시대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으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사와 무리바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예.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원망과 불평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주려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이 지금 당면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이 고작 이 광야이냐라는 것이죠.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그냥 우리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내왔냐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고작 인도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고작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중에 가지고 있는 그 의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먹고 싶을 때 갈증이 있을 때 물을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배부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을 좋은 환경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에 대하여서 이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다 같이 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면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하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너희의 생각이 그러냐? 너희의 주장이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배부르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과연 정말 나의 요구하는 명령과 나의 말에 청종하나 준행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신 것은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르는 일에 배부르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과연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핑계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죄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입니다. 실제로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갖다가 붙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단언하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보죠.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배불리 먹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갈증 나서 물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40년을 있어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실 것들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건조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밝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광야 기간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날에도 아마 그 아침에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힘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서 그 가진 힘으로 열심을 내서 죄를 짓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과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향하여서 가고 있더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증명된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차에 기름이 없어서 차가 못 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는데도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배고프다고 죄 짓고 배부르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떡에 있지 않고 떡을 먹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을 거의 다 이제 지내고 가나안 땅을 그 코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지금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떡을 먹고 그들 스스로 힘을 내어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여 그 자리에 오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떤 면에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있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사회로부터는 핍박이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마음에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로 돌아갈까 하는 그 심정과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3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 광야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상당히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감과 소망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좀 더 편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잠시 잠깐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 과거 인생이 기쁘고 즐거웠고 형통했던 시기가 더 많습니까? 어려웠던 시기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곤 하죠. 상황과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종종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뭐라고 딜을 하죠? 하나님, 요 문제만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취직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러셨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또는 뭐 취직하고 나면 이 자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딜을 하곤 합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어떤 상황이나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 세상에서의 떡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들이 미루어지거나 그 일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현재 떡이 있고 없고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운명이 좌우되거나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것 하나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하심, 그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보죠. 시편 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3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지금 이 시편의 이 내용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일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마음들에 대하여서 지금 지금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뭘 권하고 있죠? 3절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뭐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뭘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랍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땅에 있는 음식으로 먹을 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먹을 것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성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운명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성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자 그래 좋다, 내가 너희를 양식을 이같이 비같이 내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과연 내 명령을 준행하는지 아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생각에 그 광야 기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마음이 팔짱을 끼고 째려보면서 어디 니네 한번 잘하라 한번 보자 이렇게 벼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더 보죠.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 나오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에 대하여서 더 좋은 선생을 붙여서 그들로 재수를 하게 해서 그들의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그 수준까지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주신 기간이 이 광야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죠? 죄가 어디 있는가? 죄가 외부에 있는가? 어떤 바깥에 있는가? 환경에 있는가? 아니구나. 죄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실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히브리서 그 수신자 된 그들에게도 그들은 지금 상황상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그들에게 무익하게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이기 위함과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국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왜 고통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여전히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방해거리가 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는가?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그 수준에 다다라야 할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가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아까 14절을 읽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건데 이것이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3장 초반에 있는 결론의 내용과 똑같아요. 3장 6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대신 그 집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그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흔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낙담시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잡고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 약속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 약속과 그의 성실로 우리의 먹을 거리를 삼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